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어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세 나라에 대한 제재를 하나로 묶은 이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제공 차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사망하게 만든 야만적인 처우 등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5천 개가 넘고 이 가운데 10개 기업이 북한 제품 수입 거래의 30%를 장악한다며 중국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스위프트 사령관은 어제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 정책 결정자와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마땅히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대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할 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도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어제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인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미 의회가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을 의결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의원들은 무례하며 제재가 법안으로 통과되면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매우 절제돼 있고 인내심이 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무례함을 끊임없이 용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런 행동은 국제관계와 국제법을 무너뜨리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진행된 법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48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3명 등 전체 의원 100명 중 5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존 맥케인과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의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명의 공화당원과 48명의 민주당원이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26일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체 법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사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나다 방위상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당분간 방위상을 겸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나다 방위상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활동 중인 자위대가 근무일지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간부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도쿄 도의회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위대로부터 부탁하고 싶다며 자민당 지지를 호소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오늘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공직 취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발표한 결정문에서 샤리프 총리가 지난 2013년 선거 당시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에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샤리프 총리의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총리직도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일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The yeas are 98, the nays are 2. The bill is passed.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동해에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 서해는 0.5에서 1m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김정은 정권을 끝내기 위해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은 27일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The yeas are 98, the nays are 2. The bill is passed.
세 나라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북 제재에는 대북 원유 제공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 통합 제재 법안을 419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통합 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대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룰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26일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 통합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에 나선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North Korea's dangerous provocations in its path to nuclear weapons and a delivery system to be able to deliver that nuclear weapon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we have.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능력 개발 노력에 대응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사망하게 만든 야만적인 처우 등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nuclear capabilities must be countered. We must take a stand against its horrendous human rights record.
이번 법안은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구체적인 북중 교역 현황을 제시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We know that in China there are over 5,000 businesses still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China is responsible for 90% of the North Korean economy.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5천 개가 넘고 이 가운데 10개 기업이 북한 제품 수입 거래의 30%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부르며 그를 막고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work has to be done to stop this madman in Pyongyang, and we've got more work to do.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a change from previous practice. We have opened up a global pressure campaign.
손튼 대행은 27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예산심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것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 북한을 상대로 국제적인 압력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런 압박을 통해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확산망과 경제망, 금융망을 조이면 북한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떤 때는 중남미까지 다른 거래처를 찾아 이동한다며 이 같은 대북 압박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 같은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예산에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It reflects the operational costs of our prioritization of the North Korea issue in our bureau.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드는 행정 비용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의회에 2018 회계연도 동아시아 태평양 예산으로 7억 1,7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는 북핵 위협 대응과 영내 지도력 유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퇴치,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가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7일 북한 여행 통제법을 채택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s, the ayes have it and the items considered in block are agreed to.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수정안은 예외적으로 북한 방문이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입니다.
Make sure that aid workers, journalists, NGOs, and experts are able to travel.
셔먼 의원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금지해야 하지만 구호 요원,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적십자 요원,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안과 또 달라진 부분은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렇다고 판단되면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를 받고 방북하더라도 북한 방문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위험에 처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심의에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채택된 재승인 법안 수정안은 특히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재미 한인의 북한 친지 상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제리 코넬리 의원의 발언입니다.
Many of these Americans, more than 100,000, according to the last estimate, have been waiting to reunite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코넬리 의원은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친지와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이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 6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북한에서 송환하는 사업을 재개하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안은 이밖에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변 5개 나라가 응집하지 못하도록 균열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는 사악한 문제이기 때문에 혁신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6일 미 네브라스카주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억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서로 응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지난해에만 탄도미사일 28발을 발사하는 등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를 다섯 손가락에 비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잦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섯 개 나라가 결합해 북한에 대응한 블록을 만들지 못하도록 마찰과 균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섯 손가락이 그에 대응한 주먹이 되는 것을 막고 한 번에 하나씩 펼쳐진 손가락을 상대해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 문제는 사악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을 원하고 우린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가 미사일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순차적인 시도를 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등 다른 결정을 먼저 하거나 경제 혹은 내부 압박과 함께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한두 명의 뛰어난 개개인의 사고가 아닌 매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견해를 취합해 결정하는 이른바 군중의 지혜를 모으고 마지막으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혁신적인 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브룩스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여러 군사 억제 전략에 관해 설명하면서 말 뒤엔 신뢰할 수 있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한 연합군사 훈련과 전략무기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대북 구상을 비난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북 국정 목표와 과제에 대해 전임 보수 정부의 동족 대결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8일 시대의 요구와 촛불 민심을 똑바로 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계획에서 밝힌 2020년 한반도 비핵화 달성,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한 뒤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이 북핵 폐기와 흡수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제시한 국정운영계획에 대해 보인 첫 반응입니다. 조선의 오늘은 한국 정부가 화해와 협력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바란다면 미국의 핵 위협 제거 문제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계획에서 밝힌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치적 쌓기와 인기 몰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비핵화 초기 조치인 핵 동결에 이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 불신에 찬 반응을 보임에 따라 꽉 막힌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반응에 대해 한국의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핵개발을 해서 핵보유 국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의 범위는 제한하고 있잖아요. 핵 문제는 뭐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런 대화의 포맷으로는 북한은 들어올 수 없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친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내심 바라고 있는 북한이 파격적인 경협 확대를 통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핵 해결의 전제로 삼고 있는 입장을 철회하라는 주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 해결, 이거 말고 이걸 뛰어넘는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북한의 반응이 외곽의 선전 매체를 통해 나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북한 당국도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반응은 자신들의 불만족을 간접적으로 전해온 수준이라며 당국 차원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에 큰 흠집을 내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더라도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북한이 도발해도 대화 기조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 인구 총조사를 위해 60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경상북도 성주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국방부가 미군 측에 공유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배치가 결정됩니다. 이 방침은 지난달 7일 구성된 범정부 합동특별대책반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5일 국방부가 당초 사드 부지로 미군 측에 70만 제곱미터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에 걸쳐 나누어 공유하려고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보통 10에서 15개월이 걸리지만 사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여 대상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경우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이 사드 배치 결정의 후퇴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드 배치에 합의한 미한 동맹의 결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다만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 제곱미터 가운데 32만 8천 제곱미터를 1차로 주한미군에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지난 24일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그리고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할 경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처럼 사드 부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반 환경 영향평가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미한 양국 관계의 변수로 남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연내 사드 최종 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한 양국이 지난해 9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결정하면서 사드 체계의 작전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합의에 따라 속도를 내온 기존의 청사진은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문제가 미한 관계의 중대 변수로 남게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미한 관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하자 미국 측의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이 양국 간 의견 차이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금처럼 시급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시간을 끄는 저희가 무엇이냐는 의혹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를 저렇게 느긋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 의도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약간 회의가 나올걸요. 정상회담에 대한 그 평가도 재평가에 들어갈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까지로 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간다면은 북한과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걸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주강 부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시선이 곱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4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한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고위급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드 배치가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철회나 철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고 완전히 풀리 디플로이 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한 발자국씩 좀 서로 간에 양보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즉 한국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커미트먼트를 미국에서 확실히 준 것 같고 미국 측은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식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반드시 거쳐야 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접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번에 그 국방부 발표가 한미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정성윤 박사는 다만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 그리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의 단계나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최근 미국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들은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이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해서 미한일 간 조율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를 폐기할 때까지는 중국이 계속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경제적 강압과 사이버 공격, 외교적 압박 등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매우 경계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전문가들은 여론이 중국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기업들은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정리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행태는 앞으로도 자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때 강압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가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일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제한하고 고위급 교류를 중단하면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이 보다 어렵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사드에 대응해 러시아와 미사일 방어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무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했던 여성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 최근 선전 매체에 등장하는 일이 있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처벌 일변도였던 북한의 탈북자 대책이 김정은 정권 들어 봉쇄와 회유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TV에 출연했던 탈북 여성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선전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전혜성이라는 이 여성은 지난 16일 북한의 대외 선전 방송에 출연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남조선은 제가 상상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어느 곳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한번 북한을 저버린 사람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 TV에 출연하는 것은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정은 시대는 뭐 거의 없었죠. 그때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탈북자를 유인하거나 납치하거나 또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을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TV 채널에 내세워가지고 대남 비방을 하고 이런 선전 공세는 김정일 시대는 뭐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탈북자 대책은 처형일변도였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민족 반역자로 몰아 처형하거나 친인척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곤 했습니다. 1997년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감추면서 가족과 친인척을 처벌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처형 위주였던 북한의 탈북자 정책은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회유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북한 당국이나 관영 매체는 탈북이나 탈북자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권 이후에는 한국으로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북한의 재입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의 기자회견입니다.
이놈은 저희 부부에게 남조선에 가면 집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떠버렸습니다. 기맛 좋은 소리만 누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로부터 5개월 뒤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또 북한은 2014년 12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을 한자리에 모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 선생님은 우리들의 친아버지십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탈북자를 TV에 등장시키는 것은 탈북을 현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와 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경지대 곳곳에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드는 도강 비용이 미화 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비싸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도강을 돕는 군인들도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탈북자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2706명이었던 탈북자 숫자는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류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 경제 사정이 다소 나아지면서 탈북이 줄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economic factor may not be as compelling to persuade people that they had no choice.
그러나 2016년 들어 탈북자 수가 1417명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 체제와 공포 정치의 환멸을 느껴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탈북 동기입니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정말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는 걸 보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반 탈북자 중에서도 살기가 어려워 탈출하는 사람과 함께 보다 나은 기회와 삶의 질을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숫자는 3만 800여 명에 이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닷새 일정으로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기념관, 오늘 원래 또 휴전 협정일 64년이 되는 날이죠. 예, 뜻깊은 날에 또 이렇게 방문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저는 여기 그 전쟁기념관에서 자원
방학을 맞아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부에서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참가자들도 이 전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는 2015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주역인 청년과 장병들에게 통일과 안보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마련된 시간인데요. 국방부 육군 송육의 중령입니다.
이 대회는 그 지난 2015년부터 최초 시작이 됐는데요. 통일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장병들한테 통일 안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을 제공해서 미래의 글로벌 안보 리더를 육성하고 또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튼튼한 안보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극과 연주, 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판문점과 최전방 견학, 또 전쟁 기념관 등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재미교포로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다니엘 씨입니다.
우선 판문점 직접 가보면 그 남북의 그 분열을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해외에서 살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뭐 뉴스에서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았다, 뭐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실험을 하고 있다,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만 막연하게 듣죠.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단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게 실제 분단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다니엘 씨는 일주일 동안의 이런 경험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남북 통일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미교포이긴 하지만 여기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흔히 많은 미국인들이 체험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을 거기 미국에 가서 적용을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약간 한반도의 입장에서.
호주에서 아들과 함께 참여한 한 참가자 역시 타국에서 외국인이 왜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냐라는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몰랐었다면서 이번 대회 참여를 계기로 고국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한국은 나라가 두 개일까? 사우스, 노스 이렇게 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질문에 참 난감했어 맨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창피했고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우리 아이도 한국인데 왜 사우스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 계기에 우리 아이가 조금 유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느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바람과 염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좀 감회가 되게 새롭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예전에 몰랐던 유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한테는 엄청 기쁜 시간이고 진짜 지금 빨리 우리 남북한 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엄청 좋겠어요.
이번 대회는 해외팀뿐만 아니라 국내 참가자 그리고 군 장병과 생도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네, 휴가를 개인휴가를 써서 나와서 진행 스텝을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올해 이제 대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저는 이 대회가 약간 화합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평화 통일을 위해서 1기부터 2기, 3기가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병 참가자들은 특히 제대별로 수차례 예선 대회를 치렀고 각 군 본부 최종 예선을 통해서 507개 팀 가운데 최종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46대 1이라는 가장 치열한 예선 과정을 거쳐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3 공수여단 특전사 박창준 일병입니다.
육군 장병들끼리 통일 비전 안보대회라는 그런 하나의 대회를 딱 개최해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한참 선배이고 고참이신 이제 먼저 들어가셨던 그런 군인분들께 일단 되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뜻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진행된 2017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북새통을 이룬 인천국제공항, 내일은 출국자가 10만 4천 명이 넘는 개항 이래 최대 기록을 세울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네.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재벌 총수와의 맥주 간담회, 오늘 이틀째 칵테일 타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인기 돌풍에 시중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 몰려든 해외여행 인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실감하게 하고 있군요.
네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면 사실 평소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아침 한국 사회를 연 소식은 몰려드는 해외 여행객으로 북새통이 된 인천국제공항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각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라든지 출국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줄이 뭐 몇 겹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아, 이제 정말 휴가철이구나, 시작됐구나 이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10만 333명입니다.
네.
내일은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다 출발 인원인 10만 4천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해마다 해외로 나서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이제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객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도 늘 뉴스감입니다. 뭐 추석이라든지 설 연휴, 5월이나 10월에 그 황금 연휴 때도 인천공항 개항일에 최대 인파 몰렸다 이런 소식 종종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에 출도착 여행객을 모두 포함한 숫자가 하루 평균 18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승용차를 공항에 주차해놓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소보다 6천여 명이 더 많은 주차 공간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공항 철도라든지 리무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해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른바 맥주 간담회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만남이 아직도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맥주잔을 부딪치면서 건배하는 모습 사진만으로 많이 올라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그 와이셔츠 차림으로 맥주잔 건배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어제 간담회를 시작했던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그 청와대 상춘제 앞에서 만들어진 분위기였습니다. 닭튀김과 맥주가 어우러지는 치맥 간담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진으로 볼 때는 재계 총수들 앞에 그 원탁에 닭튀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간담회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어제 간담회는 75분 정도로 예정됐지만 두 배가 넘는 159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런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예, 한국 대통령과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이제 재벌 총수들이 만난 건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습니까?
그 한국의 연합뉴스는 어제 행사가 자유로운 형식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화제성 인사를 나누던 자리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상춘제 안에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간담회는 행사가 끝난 뒤 청와대의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계가 호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기업인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각자 분야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기도 했답니다.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협력업체 지원 등의 민원을 또 털어놓기도 했다는데요.
네.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재계 자산 순위 14위까지의 대기업 가운데 짝수 순위에 LG라든지 CJ,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있었고요.
네.
또 오뚜기 그룹의 대표가 특별하게 또 초청이 됐습니다.
네.
오늘 몇 개 대기업의 총수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따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홀수 순위 이제 그 기업들이 참석을 하는데 술 네네. 종류가 좀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수제 맥주였는데
예.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맥주를 나누는 그 칵테일 타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오늘은 또 서울에 비가 내린 탓에 청와대 본관으로 실내로 간담회 장소가 옮겨진 것도 다른 점입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 롯데, GS, 현대중공업, KT, 대한항공 이런 총수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예.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대통령과의 경제인들의 간담회에 음식으로 분위기를 조절하는 모습이 오늘 눈에 띄는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황태절임과 견과류로 만든 원, 수박과 치즈로 만든 안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황태라는 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갈등과 대립, 극복, 하나의 결과를 내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호두, 땅콩, 아몬드를 섞어서 만든 음식이 있는데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씨앗 같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어제도 조금 전해드렸는데요.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반응이 뜨거우면서 시중은행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카카오뱅크가 출범 하루 만에 그 두 배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어제 아침 7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8시간 만에 시중은행의 반년 실적에 맞먹는 10만 건 이상의 계좌를 개설했고
네.
12시간 만에는 1년 성과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30만 건의 계좌가 열렸는데
예.
오후 3시가 되니 47만 건의 계좌가 만들어져서 지금 한국 금융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풍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성과가 그 앞서서 이미 뭐 문을 열었던 다른 인터넷 은행과도 비교해서 훨씬 뛰어넘는 거라고요?
네네. 지난 4월에 한국의 K뱅크라는 이름의 인터넷 은행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 놀라운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카카오뱅크의 출연 이후에 그 성과가 정말 무색하게 돼버렸습니다.
네.
신규 계좌 30만 건, K뱅크가 45일 만에 거둔 성과인데 이게 하루 만에 달성이 된 건데 영화계식으로 표현하면은 정말 대성공, 흥행의 대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점포도 없고요. 직원도 만날 수 없고 인터넷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인데 하루 사이에 사람들이 맡긴 돈이 무려 1억 2천만 달러였고요.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돈이 무려 8,200만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미 4,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한국에서는 뭐 국민 모바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차례씩 소식을 전하느라고 이용하게 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그 은연중에 어떤 신뢰가 있고요.
네.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이 돌풍적인 인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지만
예.
이미 그 익숙해져 있는 화면 분위기, 혜택이 높은 이율, 낮은 수수료,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송금이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송금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의 은행의 경우에는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 할 때 그 받는 사람의 거래 은행 계좌 이런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마련한 송금 방식이 좀 새롭습니다. 그 연결돼 있는 카카오톡에 연결돼 있는 그 친구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만 넣고요. 얼마를 보내겠다. 송금할 금액을 적고 전송 문자를 딱 누르게 되면
네.
받는 사람이 이름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넣으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의 뭐 메신저로 통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편하군요. 그런데 네. 뭐 이렇게 인기도 많고 또 이렇게 궁금해서라도 계좌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접속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불량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뭐
다운이
이런 메시지가
되는군요.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원과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은데 이 상담원과의 연결도 쉽지가 않답니다. 역시 전화 연결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예. 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도전에 이율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까요? 그 비대면식 인터넷 은행의 영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뱅크의 돌풍적인 인기, 한국 금융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코카서스 남부에 위치한 나고르노 카라바크 공화국의 최근 정전협정 위반 사태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크 공화국은 갈등을 벌이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계 사이에 정전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한동안 평온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협정의 위반으로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여러 건의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6일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측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전협정을 주선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민스크그룹 공동의장들은 7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적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면서 폭력은 더 이상의 폭력을 가져올 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의장들은 당사 측에 진정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의장들은 이에 앞서 6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협상만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스테판 두자릭 사무총장 대변인은 7월 6일 유엔도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민스크 그룹 공동의장들과 우려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분쟁 당사 측에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즉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해 더 이상의 폭력을 방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이 장기적이고 위험한 충돌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관련 당사 측과 집중적인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관된 정책은 민스크 그룹 공동의장들과 맥을 같이 하며 헬싱키 최종 협정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해 정당한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헬싱키 협정은 무력 사용 금지, 무력 위협 금지, 영토권, 동등권, 주민의 자결권 등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